언론에서 58번 메시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둠. 3장 1절에서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라고 말하며 2절에서는 생각을 위에 있는 것들에 두라고 합니다. 이 메시지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는 것과 생각을 그것들 위에 두는 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살펴보기로 합니다. 골로새서에 있는 풍성. 바울은 골로새서를 매우 간결하게 썼습니다. 오직 네 장만으로도 그는 많은 풍성을 제공합니다. 1장 12절에서 그는 그리스도가 성도들의 분기심을 가리킵니다. 우리의 분기시신 그분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형상이시요 모든 창조물 중에서 먼저 나신 분이요 또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먼저 나신 분입니다. 또 바울은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비밀이시며 신격의 모든 충만이 그분 안에 육체로 거하신다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비밀이요 신격의 체현이신 그분은 적극적인 모든 것들의 실제요 몸이요 실체입니다. 그분을 이러한 실체로 누리면 누릴수록 더욱더 우리는 몸의 머리이신 그분을 붙들게 되고 그럼으로써 몸을 의식하게 됩니다. 그럴 때 우리는 그분을 우리의 생명으로서 그리고 새 사람의 구성 성분으로서 체험할 것입니다.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이 서신에서 바울은 이 엄청난 문제들을 그것들에 대한 정의를 내리지 않고 언급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는 그리스도를 누리고 그분에 참여하는 자들, 곧 새 사람의 지체들로 구성되고 있는 자들이 하나님 안에서 그리스도와 함께 감추인 생명을 갖고 있음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두어야 합니다. 비록 바울이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하고 생각을 그것들에 두라고 우리에게 명하지만 골로새서에서 그는 이것들이 무엇인지 정의를 내리지 않습니다. 그러나 신약의 다른 책들, 말하자면 히브리서나 에베소서나 계시록에 몇 개의 창문들이 있어서 우리가 하늘을 살펴볼 수 있으며 그곳에서 무슨 일이 발생하고 있는지 알 수 있습니다. 만일 우리가 이런 창문들을 통해 본다면 위에 있는 것들이 무엇인지 알게 될 것입니다. 충만해서 세 사람으로. 바울과 요한은 다같이 매우 유사한 구절들을 썼습니다. 바울은 보이지 않는 하나님의 충만이신 그리스도를 제시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연이은 방면들을 언급하고 나서 그는 세 사람을 말합니다. 1장에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와 3장에 세 사람 사이에서 우리는 그리스도에 대한 체험과 누림을 갖습니다. 만유를 포함한 그리스도에 대한 우리의 체험과 누림의 소산은 세 사람인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세 사람은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에서 나옵니다. 우리가 매일 그리스도를 누릴 때 그분이 우리 안으로 역사되시며 바로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십니다. 이렇게 하여 그리스도가 우리의 구성 성분이 되십니다. 날마다 그리스도는 우리 안으로 조성되고 계십니다. 마침내 우리 모두는 철저히 그분으로 짜여질 것입니다. 그리스도로 짜여진 결과로서 우리는 새 사람이 됩니다. 이 새 사람 안에는 어떤 천연적인 사람을 위한 여지가 전혀 없습니다. 거기에는 오직 그리스도를 위한 여지만 있습니다.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십니다. 반복하건대 새 사람 안에서 그리스도는 모든 지체들이며 모든 지체들 안에 계십니다. 그리스도가 새 사람 안에서 만유시요 만유 안에 계실 수 있는 유일한 길은 그분이 그분 자신을 우리 안으로 조성하시는 것뿐입니다. 그리스도로 짜여지는 과정은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을 통하여 발생합니다. 우리는 이렇게 말할 필요가 있습니다. 주 예수여, 저는 당신을 사랑합니다. 당신을 소중히 여깁니다. 당신을 누립니다. 주여, 저는 당신, 오직 당신만을 위해 여기 땅 위에 있습니다. 우리가 주님께 열어드리고 이런 식으로 접촉하면 접촉할수록 더욱더 그분은 자신을 우리 안으로 부어주실 것이며 아구까지 우리를 채우실 것입니다.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그분을 찬양하고 그분께 감사를 드리고 경배를 할 때 우리는 그분으로 충만됩니다. 그러한 그리스도에 대한 누림과 체험으로 말미암아 점차 우리는 그리스도로 짜여집니다. 그가 우리를 그분 자신으로 조성하시는 것은 바로 우리가 그분을 누림으로써입니다. 음식을 먹고 소화시키는 것은 그분에 대한 누림을 통해 어떻게 그리스도가 우리 존재 안으로 조성되는가를 설명하는 좋은 실례입니다. 소화와 동화의 과정을 통해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 구성체의 일부가 됩니다. 만일 우리가 이것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먹는 것을 조심할 것입니다. 어떤 영양학자들은 우리는 우리가 먹은 바로 그것이라고 말합니다. 만일 우리가 어떤 특정한 음식을 특별히 많이 먹는다면 우리는 그 음식에 속한 요소들의 체질이 될 것입니다. 여러 해 전에 나는 대만에 있는 우리 가정주치의의 딸의 얼굴색이 노랗게 된 것을 보았습니다. 그 의사는 이 안색이 당근을 너무 많이 먹은 결과라고 설명했습니다. 그의 딸은 당근을 너무 많이 먹어서 마침내는 얼굴색에 영향을 줄 정도로 그것들로 짜여진 것입니다. 이 예는 우리가 먹은 음식이 우리의 구성체가 된다는 사실에 대한 증거입니다. 그리스도를 체험하는 데 있어서도 원리는 동일합니다. 우리가 그분을 먹음으로써 그분을 누릴 때 그분이 우리 안으로 조성됩니다. 하늘에 속한 전달. 이 지점에서 우리는 그분은 하늘에 계시고 우리는 땅 위에 있는데 어떻게 우리가 그리스도를 누릴 수 있고 그분이 우리 안으로 짜여질 수 있는지를 질문해야 할 것입니다. 그 해답은 만유를 포함한 영을 수단으로 하여 하늘에 계신 그리스도로부터 땅 위에 있는 우리에게로 전달되는 하나의 전달이 있다는 사실입니다. 이 전달에 의해 하늘에 속한 발전소의 전기가 우리 안으로 흐르는데 이는 마치 전기가 발전소로부터 우리 가정과 지표사 안으로 흐르는 것과 같습니다. 할렐루야! 삼층천으로부터 우리 안으로 전달되다니! 영광 안에 한 사람, 그의 생명, 나 위한 것일세. 그리스도는 영광 안에 계신 사람이시지만 그분의 생명은 우리를 위한 것입니다. 우리 모두는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로부터 우리 안으로 오는 하늘에 속한 전달에 대한 이상을 보아야 합니다. 더 나아가 우리는 이 전달이 끊어지지 않도록 항상 열려있는 채로 남아있어야 합니다. 약간의 저런 채로도 이 전달을 멈추게 할 수 있습니다. 하나님의 충만인 그리스도와 한 세 사람 사이에 하늘에 속한 전달에 대한 우리의 체험이 있습니다. 어떤 저런 채도 이 신성한 전달을 방해하지 않기 바랍니다. 충만으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요한의 글은 이 문제에 있어서 바울과 같습니다. 요한복음 1장 16절은 우리가 다 그분의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라라고 말합니다. 그리스도의 충만은 바로 하나님의 충만입니다. 우리가 이 충만에서 받으니 은혜 위에 은혜입니다. 궁극적으로 우리가 그리스도의 충만을 받은 결국은 새 예루살렘일 것입니다. 요한의 사역을 통해 계시던 새 예루살렘은 바울의 사역을 통해 계시던 세 사람의 궁극적인 최종 완성이 될 것입니다. 한편으로 바울은 충만으로 시작해서 세 사람으로 계속 나아가며 다른 한편으로 요한은 충만에서부터 새 예루살렘으로 나아갑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쓰심. 히브리서와 에베소서와 계시록에는 우리가 위에 있는 것들을 볼 수 있는 창문들이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 중 첫 번째 방면은 히브리서 2장 9절에서 발견됩니다. 이 구절에 따라 우리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예수님을 봅니다. 이 땅 위에서 그분은 가시면류관을 쓰셨습니다. 그러나 하늘 보좌 위에서 그분은 영광과 존귀로 관쓰십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분인 그리스도는 유대교나 헬라 철학보다 훨씬 귀한 분이십니다. 우리의 생각을 그런 것들에 두는 것은 땅에 있는 것들을 생각하는 것입니다. 유대교와 헬라 철학은 땅에 있는 것들입니다. 이제 우리는 이런 것들에서 시선을 돌려서 보좌에 앉으사 영광과 존귀로 관수신 부활하고 승천한 그리스도를 바라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일으켜졌으므로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해야 합니다. 그곳에는 그리스도께서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십니다. 이제 우리는 자신의 천연적인 미덕들을 잊어버리고 주 예수님을 바라봅시다. 우리의 천연적인 속성들과 성격을 높이 평가하지 말고 그 대신 영광과 존귀로 관쓰신 분을 높이 평가해야 합니다. 바울에 따라 우리의 주인은 반드시 주 예수님께 집중되어야 합니다. 우리는 다른 어떤 것에 의해서도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주와 그리스도. 사도행전 2장 36절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 중 또 하나의 방면을 발견합니다. 여기에서 베드로는 그런즉 이스라엘 온 집이 정녕 알지니 너희가 십자가에 못 박은 이 예수를 하나님이 주와 그리스도가 되게 하셨느니라 고 선포합니다. 나사렛 출신의 목수인 예수가 하나님에 의해 높여져서 만유의 주와 그리스도가 되셨습니다. 얼마나 놀랍습니까? 만일 골로새에 믿는 이들이 진실로 이것을 깨달았었다면 그들은 유대교나 헬라 철학에 의해 미혹되지 않았을 것입니다. 오늘날 예수는 하나님의 그리스도, 곧 하나님의 기름 부으신 분이며 만유의 주이십니다. 만유의 머리. 에베소서 1장 20절부터 23절까지에서 바울은 하나님이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사 모든 정사와 권세와 능력과 주관하는 자와 모든 이름 위에 높여 하늘에서 그분의 우편에 앉히셨고 만물을 그분의 발 아래 복종하게 하시고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로 주셨다고 말합니다. 그리스도를 죽은 자들 가운데서 일으키실 때 하나님의 행사하신 그 능력이 그분을 만물 위에 교회의 머리가 되게 하였습니다. 그리스도는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고 그분은 만유의 주와 하나님의 그리스도이시며 그분은 만물 위에 그분의 몸인 교회의 머리이십니다. 정녕코 그리스도에 대한 그러한 이상이 우리로 하여금 우리의 천연적인 미덕들과 품성들, 곧 위에 있는 것들이 아닌 땅에 있는 모든 것들을 잊게 해야 합니다. 앞서 달린 자. 히브리서 6장 19절과 20절에서 우리는 주 예수님이 휘장 안에 있는 영광의 길을 여신 앞서 달린 자요 선주자이심을 봅니다. 휘장 안에 있는 것은 영광 안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의 앞서 달린 자요 선주자이신 그리스도는 지금 영광 안에 계십니다. 대제사장. 히브리서는 또한 그리스도가 하늘에서 위엄의 보좌 우편에 앉으신 우리의 대제사장이심을 계시합니다. 히브리서 4장 14절에서 우리는 우리가 승천하신 분이신 큰 대제사장 곧 하나님의 아들 예수를 가졌다는 말을 듣습니다. 우리의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이신 그분은 자기를 힘입어 하나님께 나아가는 자들을 온전히 구원하실 수 있으니 이는 그가 항상 살아서 저희를 위하여 간구하심이니라. 우리가 주님을 부르고 그분과 교통을 나눌 때 하늘로부터 무언가가 우리 안으로 전달되고 있음을 감지합니다. 종종 이 신성한 전달이 우리로 하여금 기뻐서 미칠 지경으로 만듭니다. 우리는 우리를 위해 중재하시는 대제사장이 있으므로 긍휼하심을 받고 때를 따라 돕는 은혜를 얻기 위하여 은혜의 보좌 앞에 담대히 나아갈 수 있습니다. 위에 있는 것들은 우리 대제사장의 중재하시는 사역도 포함합니다. 그분의 중재로 인해 우리는 때에 알맞은 필요를 위해 긍휼과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하늘에서 그리스도의 중재로 인해 우리는 주님을 추구하도록 분발됩니다. 우리의 행로는 하늘로부터의 전달, 즉 그리스도의 중재로부터 나오는 전달의 인도 아래 있습니다. 우리가 교회 집회에 참석하는 대신 세상적인 즐거움을 추구하려는 유혹을 받을 때 이 하늘에 속한 전달이 우리를 집회로 인도할 것입니다. 우리 중 많은 이들이 그리스도의 중재의 인도 아래 있어 왔음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대제사장의 중재는 위에 있는 것들의 또 다른 측면입니다. 하늘에 속한 사역자. 더욱이 히브리서 8장 1절과 2절에 따르면 그리스도 또한 하늘에 있는 참 장막의 사역자이십니다. 그리스도는 우리의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십니다. 우리가 어떤 교회에 나가며 사역자는 누구인가라는 질문을 받을 때 가장 좋은 답변은 우리 교회는 하늘 안에 있으며 사람 아닌 주님에 의해 세워진 장막 안에서 사역하고 계시는 분인 하늘에 속한 예수님이 우리의 사역자라고 대답하는 것입니다. 이 장막, 즉 이 성소는 삼층천 곧 하늘에 속한 지성소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하늘의 지성소가 우리 영과 연결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체험에서 우리의 거듭난 영은 또한 지성소입니다. 이처럼 우리 영은 그리스도가 우리를 위해 사역하고 계시는 삼층천에 연결되어 있습니다. 보좌 위의 어린 양. 계시록에서 우리는 위에 있는 것들을 한층 더 많이 봅니다. 이 책에서 우리가 갖는 것은 단지 창문이 아니라 열린 하늘입니다. 하늘이 요한에게 열렸었습니다. 그는 하늘에 베풀어진 보좌와 그 보좌 위에 앉으신 분을 보았습니다. 이 보좌는 단지 은혜의 보좌가 아니라 바로 권위의 보좌요 신성한 행정의 보좌입니다. 계시록 4장 5절에서 요한은 계속해서 보좌로부터 번개와 음성과 뇌성이 나고 보좌 앞에 일곱 등불 켠 것이 있으니 이는 하나님의 일곱 영이라고 말합니다. 또한 요한은 보좌 한가운데 있는 어린 양을 보았다고 말합니다. 내가 또 보니 보좌와 네 생물과 장로들 사이에 어린 양이 섰는데 일찍 죽임을 당한 것 같더라. 일곱 뿔과 일곱 눈이 있으니 이 눈은 온 땅에 보내심을 입은 하나님의 일곱 영이더라. 계시록 4장과 5장에 있는 요한의 이상은 오늘날 하나님의 행정과 관계에 있습니다. 우리는 하늘이 잠잠하지 않을 뿐 아니라 활동이 없는 것도 아님을 요한의 이상에서 깨닫습니다. 그와 반대로 하나님은 그분의 보좌로부터 전 우주에 대한 그분의 행정을 수행하고 계십니다. 어린 양이요 구속자이시며 우리 죄들을 위해 십자가 위에서 도살당하신 바로 그분이 지금 보좌 위에 계시며 하나님의 일곱 영들인 일곱 눈을 갖고 계십니다. 하늘의 행정과 땅의 대사관들. 계시록의 첫 번째 이상은 일곱 지방 교회들인 일곱 금 촛대들입니다. 이처럼 첫 번째 이상은 땅에 있는 교회들에 관한 것이며 반면에 두 번째 이상은 하늘에서 발생되고 있는 일에 대한 것입니다. 이 둘을 함께 고려해보면 이 두 가지 이상들은 땅 위에 있는 교회들 안에서 생기고 있는 일이 하늘 안에 있는 활동과 관계 있음을 가리킵니다. 마치 전기 계량기가 발전소로부터 전류가 계속 흐르고 있음을 가리키듯이 교회들 안에 있는 주님의 움직이심 역시 하늘 보좌 위에서의 행동과 일치됩니다. 이것은 지방교회들 안에서 발생하는 것이 하늘에 있는 하나님 보좌의 인도 아래 있어야 함을 뜻합니다. 회복이 주의 회복이 되기 위해서는 그것이 반드시 그분의 인도 아래 있어야 합니다. 하늘로부터 오는 전달이 있는 한 교회들 안에는 신성한 흐름이 있을 것입니다. 주님을 찬양합시다. 계시록대로 교회들이 하늘에 속한 행정의 인도 아래서 계속 전진하고 있습니다. 영광과 존귀로 관 쓰신 분이시오 주와 그리스도요 머리요 앞서 달리신 자요 대제사장이요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신 분인 주 예수님이 하늘 안에서 하나님의 역사를 수행하고 있습니다. 그분은 일곱 눈을 가지고 즉 하나님의 일곱 영을 가지고 지방교회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행정을 수행하는 어린 양이십니다. 사실상 교회들은 하나님의 대사관들입니다. 이런 이유로 세계 정세는 세상 정부의 수반의 통제 아래 있지 않고 하나님이 그분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곳인 교회들 안에 있습니다. 마치 어떤 나라에 있는 미국 대사관이 미국의 연장이듯이 하나님의 대사관들인 교회들 역시 하늘의 연장입니다. 우리의 본부, 우리의 행정관청은 하늘에 있습니다. 나는 주의 회복의 본부에 관한 질문을 받을 때 깊은 속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주의 회복의 본부는 하늘에 있다. 우리는 골로새인들이 그랬던 것처럼 유대교나 헬라 철학에 의해 미혹되지 말아야 합니다. 하늘을 바라봅시다. 그곳에는 하나님의 앉아계시는 보좌가 있으며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이 그분의 대속관들인 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기 위해 그곳에 서 계십니다. 교회들은 하나님의 대속관들이기 때문에 원수는 그들을 미워합니다. 계시록 4장과 5장에서 우리는 우리의 중앙정부에 대한 이상을 보며 계시록 1장과 3장 사이에서는 지방교회들에 대한 이상을 봅니다. 하늘에 속한 본부로부터 대서관 안으로 진행되는 전달이 일곱 영들로 말미암아 있습니다. 일곱 영들을 통하여 본부 안에 있는 것이 교회들 안으로 전달됩니다. 우리의 주의를 하늘에 있는 것들에 돌림. 이제 당신은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어느 정도의 이해를 갖고 있습니까? 만일 우리가 이런 것들을 안다면 우리는 주 예수님이 영광과 존귀로 관쓰셨음과 하나님이 그분을 주와 그리스도로 만드셨음을 보게 될 것입니다. 그리스도가 만유의 주라는 사실은 온 땅이 주님의 것이라는 뜻입니다. 보좌에 앉으시고 영화롭게 된 그리스도는 또한 머리시요 앞서 달리는 자 곧 선주자시요 대제사장이시요 하늘에 속한 사역자이시며 하나님의 행정의 보좌 위에 계신 어린 양이십니다. 하늘 보좌로부터 신성한 전달이 위에 있는 것들을 지방교회들 안으로 이끌어옵니다. 위에 있는 것들에 대한 이상을 보는 것은 우리 일상생활을 혁신시킬 것입니다. 그것은 우리의 주위를 땅에 있는 것들로부터 하늘에 있는 것들에게로, 즉 영화롭게 되고 보좌에 앉으신 예수에게로, 하늘에 속한 대제사장에게로, 만물 위의 교회의 머리에게로, 신성한 통치를 집행하는 분에게로 돌릴 것입니다. 이미 지적했듯이 우리의 천연적인 미덕들과 품성들은 세상의 초등 학문들입니다. 예를 들어 이것은 자의적 숭배의 경우에도 해당됩니다. 우리 자신의 미덕들을 주의하는 대신 우리는 관쓰신 분이시오, 머리시오, 앞서 달리는 분이시오, 대제사장이시며 사역자이신 주 예수님을 주목해야 합니다. 우리는 일곱 눈을 가진 어린 양이신 그리스도가 지방교회들을 통하여 하나님의 행정을 집행하시는 곳인 하늘 보좌를 주의해야 합니다. 날마다 나는 하늘 보좌로부터 땅에 있는 교회들에게로 흐르는 신성한 전달에 의해 강건케 된다는 것을 간증할 수 있습니다. 내가 교회들 안에서 사역하면 사역할수록 더욱더 나는 공급을 얻고 더욱더 안식합니다. 하늘로부터 나온 그 무엇이 내 영 안으로 전달됩니다. 땅에 속한 것들을 잊어버림. 3장 1절과 2절에서 바울은 위에 있는 것들을 추구할 뿐만 아니라 우리의 생각을 그것들에 두라고 말합니다. 이것은 우리가 땅에 속한 것들, 즉 문화, 종교, 철학, 천연적인 인간 미덕 등을 잊어야 함을 의미합니다. 그 대신 우리는 눈을 높이 들어서 하늘을 바라보고 생각을 놀랍고 뛰어난 것들 곧 위에 있는 것들에 두기로 합시다. 이것들은 우리로 하여금 변화되게 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그것들은 하늘에 속한 요소를 우리 안으로 전달하기 때문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신성한 발전소로부터의 전달이 우리 안으로 끊임없이 흐를 수 있도록 우리 영과 온 존재를 하늘을 향해 열고 스위치를 계속 켠 상태로 두기를 배웁시다. 종교나 철학이나 기타 다른 것들에 의해서 벗어나지 마십시오. 위에 있는 것들에 당신의 주위에 초점을 맞추고 하늘에 속한 발전소를 향해 열린 채로 있으십시오. 그러면 그리스도의 하늘에 속한 사역의 풍성이 당신 안으로 전달될 것이며 당신은 변화되어 그리스도로 짜여지게 될 것입니다.